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 내 화력발전소들의 탄소 배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계획이 시행되면 미국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정전력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화력발전소들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기준 32%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감축량보다 9% 더 많아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며 현 세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첫 세대이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각주 정부는 청정전력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계획은 그러나 발전소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이 계획에 따른 비용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국 당국자로부터 이란과의 핵합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어제 회의에서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핵합의 이행과 관련해 속임수를 쓸 경우 미국이 이를 파악할 능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는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공화당의 밥 크로커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이를 확신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이란이 그동안 미국을 기만해온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란에 대해 매우 엄격한 특별사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전을 이뤘지만 해결해야 할 세부 사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행한 연설에서 TPP 협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TPP 협정은 참여국들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통치와 투명성, 합리성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PP 협정은 또 노동과 환경 기준을 높이고 국영기업들이 민간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며 기업주들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환경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케리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 간 첫 토론회가 어제 뉴햄프셔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후보 17명 중 14명이 참가한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 보안이 확보될 때까지 이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밀입국을 막아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이민개혁은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 가족들과 합류하는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액의 자산가 도널드 트럼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어린이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형을 집행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알려졌던 사형수 샤프카트 후사인이 오늘 카라치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후사인의 가족들은 후사인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을 당시의 나이가 14살이었으며 당국이 고문을 가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은 법원이 고문으로 확보한 증거를 배제하지 않았다며 파키스탄 당국에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었습니다. 쿠르드 반군이 오늘 터키군 차량에 폭탄 공격을 가해 정부군 병사 2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다고 터키 보안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터키 남동부 시르나크주의 아라코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안관리들은 쿠르드 노동자당 PKK 요원들이 군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PKK는 지난달 20일에도 터키 보안군을 공격해 18명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분단 70년 동안 끊어진 남북 간 철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많은 지역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으로 끊어진 경원선 철도가 70년 만에 남측 구간부터 복원됩니다. 경원선은 한국 수도권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강원도 철원 백마고 지역에서 경원선 철도 남측 구간 복원공사 기공식을 5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선은 1914년 8월 개통된 뒤 서울 용산에서 강원도 원산까지 224km 구간을 운행하며 물자와 승객 수송을 담당했으나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고 6.25 한국전쟁 때 남북 접경 구간이 파괴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11월 경원선 신탈리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5.6km 구간의 복원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복원되는 구간은 백마고지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1.7km 가운데 우선 1단계로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입니다. 나머지 월정리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2단계 구간은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진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총 건설 사업비 1억 3천만 달러는 전액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입되고 경원선 북한 구간 복원공사도 남북협의가 이루어지면 남측에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경원선은 한국의 수도권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남북한은 2003년 경의선, 2006년 동해선을 복구해 남북철도망을 연결했지만 현재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열차로 활용하려면 경의선은 평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부정적이고 동해선은 남북 구간을 연결하기는 했으나 남측의 제진에서 강릉 구간 110km 구간이 끊겨 있어 17억 달러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에 경원선을 남북 간에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경원선 남측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단기적으로는 생태와 안보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정리역 주변에는 제2땅굴과 DMZ 평화박물관, 철새와 독수리 도래지 등이 있고 중국이 6.25 전쟁 당시 미군에게 최대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는 북한 오성산 저격능선이 보입니다. 원래의 경원선은 철새 도래지와 통일 신라시대 말기 태봉국 도성터를 지나고 있어 이번 복원공사 노선은 동쪽으로 약간 변경되며 준공된 뒤 관광객들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는 협의 중입니다. 5일 열리는 경원선 철도 복원공사 기공식에는 관련 부처 장관들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미, 중, 일러 등 외교사절과 실향민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하원에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맹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오는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번영관계를 계속하는 데 대한 두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거나 투옥된 것은 한국을 지탱하는 영구적 힘의 증거라며 미국은 한국 광복절의 목표와 이상을 함께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이후 두 나라가 62년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어왔다며 한국 국민들과의 깊은 우정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관계는 상호 유익하며 미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에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이 미국에 갖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한 관계에서 미국 내 한인들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내일부터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한국의 여야 정당은 이 여사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3일 이 여사 방북에 대한 최종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3일 밤 늦게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사를 포함한 방북단 19명은 5일 오전 한국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전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도착한 뒤 3박 4일간 북한에 머물게 됩니다. 방북단에는 수행단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령인 이 여사의 건강을 감안해 의료진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사와 함께 방북할 것으로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취재진도 동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백화원 초대소에 머무르며 평양 산원과 어린이병원 등을 방문해 직접 만든 털 목도리와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북 기간 이 여사 측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3일 오후 방북을 앞둔 이 여사를 예방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방한 것으로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뒤 3년 7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 여사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모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방북이니만큼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전환시킬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가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함으로써 다시 추진됐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위원회는 지난달 6일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5일부터 8일까지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계획 WFP의 대북 식량 지원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계획이 7월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3일 BOA에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1만 6천여 명에게 3,200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 들어 최고일 뿐 아니라 지난 6월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6월에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3만여 명에게 1,500여 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분배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올해 대북 식량 지원은 1,500톤에서 1,700톤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올 1월 1,700톤에서 2월 1,180톤으로 줄었습니다. 3월에 1,600톤으로 전달에 비해 39%가 증가한 데 이어 4월엔 1,7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5월 1,500톤으로 줄었고 6월에도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7월 3,200톤으로 지원 규모를 한 달 새 110% 늘린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 증가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식량 배급량을 크게 줄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7월 초 식량 배급량을 전달 410g에서 310g으로 25% 줄인 데 이어 7월 중순 250g으로 또다시 줄였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BOA에 한 달 사이에 배급량을 두 번 줄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뭄으로 가을 농사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북한 당국이 배급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모작 농사가 북한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9월까지 춘궁기에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킨 대변인도 식량 부족으로 북한 내 가장 취약계층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북한 69개 시, 군 내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식량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 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8개 도와 시 등 9개 행정구역에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이번 주부터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수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수질 정화제와 긴급 구호품 2만여 명분도 미리 비축해놨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이번 주 북한 3개도에서 조기 경보와 대피 훈련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아시아 사무소의 힐러 구두연선 대변인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훈련에는 북한 주민들과 적십자사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두연선 대변인은 국제적십자사가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서 지난 26일과 27일에는 평양에서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과 재난대비회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북한 긴급재난관리부와 기상수문국, 인민보안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홍수 피해 예방과 재난 발생 시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조선적십자회는 구호품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긴급사태 대책을 점검할 뿐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과 관련 논의를 하는 등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구두연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또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식수 지원과 위생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2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질 정화제와 조리기구 등 구호물품 세트도 비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부 목사들과 그가 담임인 큰빛교회가 BOA의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목사는 매우 안타깝다면서 임 목사의 발언은 강압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의 활동은 북한의 체제 전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가 지난달 31일 평양에서 열린 임 목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회 임시대책위원장인 표인근 장로는 3일 VOA에 지난 1일 긴급 당회를 열어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 목사님에게 가해지는 혐의에 대해서는 논박할 생각은 없고 다만 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활동들은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100여 차례 이상 오고 갔으며 임 목사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저희들은 단순히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표 장로는 가족과 교회 모두 임 목사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석방되길 바라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금빛교회 측은 임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해오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이면서 목사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임 목사는 기자회견 뒤 눈물을 계속 닦아 진심이 아닌 강요에 따른 회견이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들 역시 임 목사의 이번 회견이 북한 당국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임 목사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기관과 교단,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3일 성명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 당국이 임현수 목사를 조건 없이 송환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수 목사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미국 내 일부 한인 목사들은 특히 VOA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임 목사가 다섯 번째로 언급한 미 중서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교회 김경식 목사입니다.
선의적으로 좀 순전한 그 마음으로 비정치적인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 마음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원했던 것을 그분 자신들이 잘 알죠. 예, 그분 자신들이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억류시키고 또 아마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예, 누가 뭐 들어도 뭐 그건 이민수 목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반북이 아니라 예, 북한을 품고 불쌍히 여겨서 참 긍정적으로 그들의 문을 열고 예, 그 다음에 통일이 예, 선의적으로 되기를 기대했던 거지 예, 우리가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뭐 거기 언급된 목사님들이 전혀 그렇게 반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김 목사는 임 목사의 방북 직전 브라질에서 함께 선교를 했었다며 거론된 목사들은 대부분 임 목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돼 불쾌하기보다 오히려 임 목사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현수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반공화국 모략 음모 책동을 벌이는 단체와 임무를 대라는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의 질문에 북남미 지역 한인 목사 6명과 한국의 목사 7명을 호명했습니다. 임 목사가 호명한 또 다른 H 목사는 VOA에 너무 안타깝다며 임 목사의 발언은 모두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와 선교 동역을 하며 친분이 두터운 H 목사는 임 목사의 순수한 동포 사랑은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그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언덕교회 옥승웅 목사는 임 목사를 초청해 북한에 대해 한 차례 강연을 들은 인연밖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부흥소회를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때 집회를 했는데 주로 선교에 관한 걸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전문가시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신 거죠. 선교를 통해서 통일해야 되고 북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 목사 억류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VOA에 임 목사가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 즉 킴넷과 언덕교회에서 했던 강의 동영상이 부주의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졌던 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가 호명한 일부 목사들은 임 목사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북한 당국이 강제로 지목한 목사들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 교회연합의 국제대표인 손인식 목사는 VOA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게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의 기자회견은 북한이 얼마나 인권 존중에 대해 두려워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느끼는 것은 얼마나 그 임현수 목사님이 그동안 6개월이나 되게 고초를 겪었을까. 그게 마음에 뭉클하게 참 좋아하고 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초를 당했으면 그런 얘기까지들 자기 입으로 해야 됐을까. 또 두 번째는 굳이 그렇게까지 거명을 해가면서 그걸 이제 질문 형식으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걸 보면 그만큼 인권에 대한 그 어떤 거론과 세계 여론 형성에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걸 참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저도 있었고요. 인간의 존재, 인권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권인데 그 신권을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고 선포한 게 우리라고 하면 그 신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땅의 어두운 세력에게는 그게 반공화국 음모체제구나. 그런 또 상대적인 가치관을 또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습니다.
북미의 여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사랑과 동포의적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다양한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법은 손인식 목사처럼 열악한 민생과 인권 환경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세상의 목소리를 높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측과 임현수 목사처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두 갈래로 크게 나눠집니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행동들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기독교계의 북한 전문가인 하광민 목사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체제 전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러죠. 인도적 지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아무런 목적을 바라지 않죠. 그들의 뭐 체제 전복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서 줘야 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 같고요.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 동포적 사랑이 있죠. 우리는 동포적 사랑이 없다면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많은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포적 사랑과 거기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더해서 가는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 무산 출신의 한 탈북자 목사는 지난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라는 교주의 주체 사상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기독교이든 그 어떤 그 천주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김일성 종교가 그 무너지고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김일성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주민들 속에서는 엄청난 이런 그 곤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은 박해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북한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내 500곳에 14,000명의 신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종교 탄압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임현수 목사를 통한 선전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일 임 목사가 평양의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해 설교가 아닌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속죄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최근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오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임 목사의 발언은 자기 반성과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당국과 언론들은 임 목사의 진술이 마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처럼 사실을 오도해대며 또 한 차례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벌려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임 목사를 공화국을 와해 전복하려던 악질 대결분자로 지칭하면서 늦게나마 저지른 죄과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은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고 고백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북한의 그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다양한 관광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라톤을 하는 관광이 추가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북한 전문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리언스 노스코리아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라톤을 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여행사는 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호화 스키장인 마식령 스키장에서 오는 10월 마식령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며 스키장 경사면을 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북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행사가 단독 출시한 이 상품은 오는 10월 2일부터 2박 3일과 3박 4일, 6박 7일 등 3가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행사에 따르면 마라톤은 모든 일정의 사흘째인 10월 4일 마식령 스키장 호텔 앞에서 출발해 42.195km와 그 절반인 21.0975km 그리고 10km와 5km를 달려 다시 호텔 앞으로 돌아오는 4가지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마라톤에 참가한 관광객들은 스키장 경사면과 주변 도로 등을 달리게 됩니다.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에 위치한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 최초의 스키 휴양지로 지난해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18일부터 백두산에서는 마라톤 거리의 절반을 뛰는 하프 마라톤과 10km 마라톤이 포함된 새로운 관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관광 상품을 출시한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고려여행사는 북한 당국이 백두산에서 하프 마라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여행사는 또 오는 10월 평양에서 묘양산, 북한 동해안과 동북부 해안을 거쳐 청진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관광 상품도 내놨습니다. 이 여행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북한의 모습을 보는 첫 번째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여행사 측은 선전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우리 투어스는 오는 9월 북한 동해에서 북한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파도타기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한 당국 역시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온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는 조선의 매력적인 주제 관광들이란 제목의 홍보 영상을 통해 캠핑과 체육, 농장 체험 등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전문 주제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해 국제 관광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월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했던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4월에는 백두산 정상 부근에 모봉 국제관광특구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5월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문이 될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의 문을 새로 열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 항공 역사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섰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2일에는 유엔사나 세계관광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의 여행 제반시설이 단기적으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북한과 국제사회 대립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외 관광객이나 투자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지난 2002년 한국의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벌어진 남북한 해군의 교전을 다룬 한국 영화 연평해전이 미국에서도 개봉됐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이 3, 4위전을 치르던 날 한국 국민들은 붉은 악마 응원복을 입고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은 말 그대로 붉은 바다를 연상하게 할 만큼 수만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던 바로 그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일어난 교전으로 서해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로 제2 연평해전이 일어난 겁니다. 북방 한계선 NLL 남쪽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의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전투 연평해전은 1999년과 2002년 6월에 각각 일어났는데 영화 연평해전은 두 번째 2002년 해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날 또 3, 4회전 하는 날이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여느 때처럼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보이는 거는 정장님이 쓰러지시는 거.
영화 연평해전은 당시 교전 상황들을 관객들이 실제 교전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생생하게 재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영화는 7월 마지막 주까지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해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의 13개 대도시 주요 영화관에서 개봉됐는데요.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주요 개봉관인 페어팩스 코너 극장에서 지난주까지 하루 4차례 상영됐습니다.
너희들이 허비한 그 1초가 전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인터넷을 통해 영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IMDb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이 영화에 평점 10점을 의미하는 별 10개 가운데 7개를 줬습니다. 미국에서 이 영화는 The Forgotten Battle, 잊혀진 전투란 소제목이 추가돼 개봉됐는데요. 당시 30분간의 교전 상황을 그대로 담는 한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과 그들의 전우애, 병사 가족들의 심리가 자세히 묘사됐습니다. 특히 전투에서 살신성인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대부분 한인인 관객들 가운데는 일부 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팀 게몬 씨는 영화가 매우 슬펐다며 20대 장병이 숨을 거두고 농아인 어머니가 절규하는 장면에서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장면들이 실제처럼 다가와 영화를 보는 내내 감정적으로 힘겨웠다는 겁니다. 개모 씨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50대 미국 여성은 영화를 보며 화가 났다고 말했는데요. 서방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남한에 전투를 유도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made me really angry because Western countries have to follow very rigid rules of engagement and they have to have
주한미군으로 26년간 근무했다는 존 와인 씨는 남한과 북한의 국경에서 매일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obably a fairly accurate depiction of what is every day along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미국 언론들도 남북 간 교전 상황을 다룬 이 영화의 미국 내 개봉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13주년 연평해전 추모식에서 오열하는 희생자 가족 사진을 싣고 이 영화가 북방 한계선에 대한 남북한 간 다른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영화에서 남한 병사들은 소박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된 반면 북한 병사들은 무표정하고 음침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관객들은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이 오열하는 장면과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흐르는 동안 생존자들이 전사한 전우를 그리는 장면에서 한결같이 가슴이 아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도 전사하셨던 분들도 다시 꿈에 나와서 다시 교전을 하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더 크죠. 어쨌든 간에 부상을 입었
당시 전투로 남한 측은 고속정 참수리 357호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고 북한 측은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한국의 경축 분위기, 어느 때와는 달리 이 광복절 네. 하루 전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광복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크게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광복절 하루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경사스러운 날을 좀 더 여유롭게 축하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방안으로 추진된 것인데요. 그래서 광복절이 15일 토요일인 만큼 임시 하루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14일부터 15일, 16일까지 이렇게 사흘간 연휴를 갖게 됐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일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지만 이미 각계와 기업들에게 임시 공휴일 동참을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국가가 정한 임시 공휴일에 쉴 수가 있지만 이 사기업들 임시 공휴일 동참은 자율의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 LG그룹 등 이런 큰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인력을 가동하지 못하면 수출과 생산에 타격을 입게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경기도 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고요. 보통 연말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좀 많이 살 수 있게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14일로 앞당겨서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요 백화점, 호텔, 식당 뭐 150여 개 업체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임시 공휴일 하루를 지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군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에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네.
행정 절차도 상당한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정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또 함께 맞들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그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56차례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절반 이상이 보통 뭐 선거일이라든지 투표일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었고 이처럼 좀 특별한 경우는 지난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날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번 임시 공휴일을 했었고요. 또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개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또 1969년 7월 21일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던 날 한국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세계적인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광복절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에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28점 미만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철도 여행 상품도 5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특혜도 주어지는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소식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이 폭염에 쓰러지고 네. 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폭염 대책을 세우고 폭염일 때의 그 행동 요령을 계속 알리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도 한국 대부분의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요. 오늘 한국 전역에서 가장 무더웠던 곳은 포항으로 37도, 대구가 36도, 강릉 전주가 35도, 서울도 32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담당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폭염특보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부채나 양산을 사용할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는 등 폭염 예방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국민안전처 관계자 말이었는데요. 이 폭염에 국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나라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군요.
네네.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농촌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반일주의보라는 이름의 어떤 경고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열사병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무더운 날씨에 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노인들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이장들을 동원해서 무더운 시간에 반일 피하라는 방송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각 구청과 군청의 책임자들이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에 냉방기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직접 챙기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더위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폭염에 피해가 많다죠?
그렇습니다. 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 지난 나흘 동안 닭과 돼지 3만 4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닭이 121만 마리 정도, 오리가 2만 3천 마리, 돼지가 420두 폐사된 것으로 집계됐고요. 축사에 지붕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내리려고 하지만 가축들의 폭염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마다 이런 폭염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축이 폭염 피해를 입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2012년 출시된 이후 올해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탈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서울 시민들의 체격이 크게 달라졌다죠?
네, 키는 커지고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1965년에 17살 기준으로 서울 남성의 평균 키가 163.7cm였고요. 몸무게가 54.3kg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뒤인 2013년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키가 173.9, 몸무게는 69.6k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좀 대단히 키가 커지고 무게도 늘었는데 지난 50년 사이 한국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이 과영양을 걱정할 정도로 좋아지지 않았나, 그것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남성들의 키가 10cm나 자랐고 몸무게가 15kg 정도 는 데는 다 그런 어떤 배경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키가 156.9에서 161.3으로 몸무게는 51kg에서 56.7kg 늘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광복 70년을 맞아서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고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인포그래픽스 자료에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진 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명,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 수명에 대한 자료도 나왔습니다. 70년 사이에 35년이 늘었다는 건데요.
네.
최근 유엔경제사회국에서 발표한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69.9세였는데 서울 시민들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2013년 기준 서울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명, 남자는 78.5세, 여자는 85세입니다. 1942년에 남자가 42.8세, 여자가 47.1세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1947년도에 영아 사망률, 1000명에 무려 83명이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12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영아 1000명에 3명 정도로 일찍 사망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서울 시민의 건강 상태와 한국의 의료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지난 50년 동안에 크게 달라졌군요.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구촌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내일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부터 살펴보죠.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외에도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 또 미국까지 참여를 하게 되죠?
예, 아시안 회의의 한 부분으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 동남아시아 이외 지역의 17개 나라가 대화 상대국 등의 자격으로 참여하는데요. ARF는 해당국 외교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역내 경제와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올해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라죠.
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석유 탐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영유권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 국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미국도 공개적으로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모두 한데 모이는 자리라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할지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었습니다.
아세안 회의를 앞두고 대표들이 속속 회담이 열리는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가 되나서 사전 발언이 나오고 있는가 보죠?
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왕이 부장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비방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전날 싱가포르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회의는 영토 분쟁을 다룰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근거 없는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RF의 의장 성명 초안도 공개가 됐는데 이 남중국해 문제가 어떻게 언급이 됐습니까?
예, 일본의 교도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의장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의 몇몇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척 건설 사업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국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건설적으로 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회담에서는 의장 성명 최종 문안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ARF에서도 참가국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느라 회의 종료 나흘 뒤에야 의장 성명이 발표됐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은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 COC 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2년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행동선언은 채택했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행동수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아세안 회의 참석에 앞서서 인접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했죠?
네, 어제까지 중동에서 이란 핵 협상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중동 지역 국가들을 설득한 데 이어서 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이 TPP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케리 장관은 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린 TPP 협상 강요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세부 사항들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들어보시죠.
Bu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s about a lot more than just creating economic opportunities.
케리 장관은 TPP는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참가국들은 국제 노동, 환경 규범을 준수하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위험한 근로 환경을 근절하며 국영 기업들이 민간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뇌물과 부패와 싸우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TPP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손꼽히는 경제 강국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제 활동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PP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을 내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열린 강요 회의에서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라도 원칙적인 합의라도 도출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합의안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2개 당사국 대표들은 다자와 양자 협상을 통해서 규범과 시장 접근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겁니까?
네,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5개국 간에 우유와 치즈 등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신약 특허 보호 기간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음 TPP 회의는 언제 열릴지 결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요?
네, 다음 TPP 강요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최근 강요 회의가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서 조만간 새로운 돌파구, 추동력이 생기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가국들의 정치 일정도 큰 변수인데요. 캐나다에서 오는 10월 총선이 열리고 미국에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B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